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최소 148명을 태운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9522호편 여객기가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항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디셀도르프로 향하던 도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기에 승객 142명과 조종사와 승무원 6명 등 14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CNN 방송 등은 사고기에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며 탑승자들은 대부분 독일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내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한 막후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회담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도청과 비밀 브리핑 정보, 정보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간첩 활동을 부인하면서 이란 지도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달 체결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어제 최근 24시간 내 발생한 교전으로 6명의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친러 반군이 발사한 그라드 미사일이 오리크호베 마을 인근 정부군 진지를 공격했으며 폭격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리들과 유럽 감시단들도 새로 교전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나토군 관계자는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 중화기 천여 기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쿤밍 철도역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한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쿤밍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이스칸다얼 아이하이티와 투루둔 토툰야즈, 하사인 무함마드 등 남성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살인과 테러단체 주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3월 쿤밍역에서 31명을 살해한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5명의 테러범들 가운데 4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1명은 임신한 여성으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쿤밍역 테러 사건은 분리주의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자치구 일대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장 지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소수계들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사형수에 대해 총사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유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총사령을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됐습니다. 캐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어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할 경우 총사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유타주 의회는 미 전역의 사형 약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허버트 주지사는 총사령은 매우 끔찍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유타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캐리 장관은 대화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면 부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폭침시킨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미 국무부는 영국 규제 북한 대사가 최근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같은 계획을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히토류 매장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에 걸쳐 맑겠으나 기온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 5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자신들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5.24 제재 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북한의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폭침은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5.24 제재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5.24 조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도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서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층이 있는데 북한이 폭침시킨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변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기본 입장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이유와 관련해 다른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24일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남북관계를 요구해왔고요. 김정은 체제의 안착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제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우회해서 남북관계를 열고자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는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24 조치는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기반시설은 곧 무너질 듯 매우 취약하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존 브레넌 국장이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미국 정부의 북한 인터넷망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22일 북한의 사회 기반시설이 곧 무너질 듯 취약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던 중 북한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북한 체제가 여러 도전 과제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불행하게도 북한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보다는 군사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또 북한 인터넷망의 문제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직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마비된 것이 미국의 보복 공격이었느냐는 질문에 브래넌 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했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터넷망은 지난해 12월 23일 10시간가량 완전 멈춘 데 이어 일주일 넘게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터넷망 보복 공격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담화를 내고 그 배후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 직후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첫 조치로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3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포기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called on North Korea to abandon both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This is required by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는 압도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여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며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미국이 유사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임을 줄곧 다짐해온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북한의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 공격에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라면서 핵과 재래식 전쟁에 대해 모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몸담았던 안보 전문가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방어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의도를 우려하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대니얼 추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To the extent China is concerned that US BMD systems or more importantly allied BMD systems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중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가 오히려 미국과 협력해야 할 동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추 연구원은 2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ithout a North Korean threat there, we can talk about the future of missile defense, but right now it's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 위협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사드 배치의 의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추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한국 간 전술적, 전략적 운용에는 틈새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절대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통합미사일 방어체계가 개별 운용 체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re absolutely critical capabilities to neutralize. And missile defense is certainly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at.
미국 국방장관실에서 한반도 담당 선임 자문역을 지낸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 연구원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a minimum measure necessary to be able to sleep at night.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아시아 기지와 한국의 취약성이 당연히 커지는 만큼 그 위협을 막아내거나 줄이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한정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미사일 방어를 갖추고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이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개발을 완료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원점적 타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군 전방에 실전 배치되는 차기 다연장 천무. 최대 사거리 80km로 한국군 포병 전력 중 사거리가 가장 긴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의 2배입니다. 천무가 배치되면 한국군 포병 전력의 사거리는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북한이 보유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54에서 65km로 천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발사 차량에 다양한 로켓탄을 탑재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발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차기 다연장이 전력화되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화력 대응 태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무가 배치되면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 북한의 원점 도발과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서북도서 방해에 대한 저희의 대비태세와 능력은 필요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전력 증강을 해나갈 것입니다.
차기 다연장은 하나의 발사대에 유도 로켓과 무유도 로켓 등 다양한 로켓탄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다용도 포병 무기 체계로 발사대와 탄약 운반 차량, 로켓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앞으로 차기 다연장 수백여 문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의 이민복 단장은 오늘 대북 전단 살포는 조건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 소식을 전하는 대북 전단이 언론이며 언론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사과해도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장은 다만 북한이 라디오와 인터넷과 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북한 당국에 답변을 요구하는 새로운 동영상이 제작돼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수용소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나는 정진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입니다. 제가 북한 당국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 정광일 씨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에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당국의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한국의 간첩임을 자백한 뒤 2000년 4월부터 3년 동안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용소에서 하루 16시간씩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정 씨는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 씨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당국에 자신이 수감됐던 요덕관리소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수감되었던 함경남도 여덕군 구읍리 서림천리에 있던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있던 여러 수감자들이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여덕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강철원 씨는 9살 때 7살이던 동생 등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며 도대체 9살짜리 어린이가 어떻게 정치범이 될 수 있느냐고 북한 당국에 물었습니다.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7살, 9살 아이가 정치범으로 되는지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왜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북한 당국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강 씨는 요덕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무차별적인 강제 노역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가혹한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대북단체인 북한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는 강 씨는 북한 당국에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이 다 아는 이 북한의 수용소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명백하게 밝히고 그동안 자행됐던 반일륜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명백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탈북자 김동남 씨는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에 남아있던 아들을 데려오려 노력하던 중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계 미국인 목사를 만나 복음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후 아들이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16호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그 16호 관리소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알고 싶고 현재 살고 있는가 없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온 세계에 다 공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탈북자 권영희 씨도 오빠 권영근 씨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난 1994년에 중국에 갔다 붙잡혀 강제 북송된 뒤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북한 당국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전 세계 40여 개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연대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대북 의료지원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북한 의료지원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와 함께 201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대북 의료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이 자금이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에도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호단체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누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BOA에 지난해 스웨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들을 재건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new health project is we are working in the four rural clinic to rehabilitate or to rebuild.
황해남도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북한 의료진의 의술을 전수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 외에도 유럽의 구호단체와 유엔 기구 스웨덴 적십자사 등을 통해 약 5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랭글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대변인은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 지원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 정부가 북한 지원 사업에 매년 4천만 크로나,
미화 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에 히토류 매장량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가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희토류의 양이 무진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책임부원은 23일 이 매체와의 대담에서 수년 전 호주 지질학자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2억 1,600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부원은 2010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 톤 정도에 불과했다며 북한의 매장량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임부원은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열 발전 등에 꼭 필요한 물질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지하 자원입니다. 특히 희토류 매장지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엄청난 양이 묻혀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자원 전문가들은 호주 지질학자가 2억 톤이 넘는다고 한 매장량에 대해 직접 탐사가 아닌 만큼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 지역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의 북한 대변지인 조선신보에서 매장량을 2천만 톤 정도로 언급한 적이 있었다며 북한이 희토류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자원개발 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뭐 국제 강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예약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또 뭐 한 20% 이상 또 줄어들고 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또 자기 내부적으로는 그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희토류도 많이 있으니까 기업이 뭐 이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강정이다. 그래서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투자 유치 차원이라고 봐요.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한과 합작으로 북한 내륙철도의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뛰어들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의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60톤 남짓으로 전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최경수 소장은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총량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희토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희토류는 채굴부터 정제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규모 자본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대내 매체에도 희토류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며 귀중한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거쳐 제7차 세계 물포럼에 북한 관계자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담당자가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물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을 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에 보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물포럼은 민간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 WWC의 주관으로 지난 1997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북동부 뉴욕의 한인 학부모 협회에서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제비, 강제노동, 공개처형, 국제형사재판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는 미국 내 한인 학생들에게 이런 단어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국제사회가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이 굶어가지고 꽃제비들이라는 고아들이 이렇게 그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수업을 안 하고 노동하러 계속 나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좀 충격이었어요. 저의 나이에는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북한 어린이와 북한 사람들한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et the children's
life.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며 자유를 찾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JHS 189 중학교 2학년 황정윤 양은 VOA에 북한 주민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한 어린이나 인권을 돕는 운동을 좀 만들던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리서치를 좀 많이 해서 그들의 삶에 좀 도움이 좀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황정윤 양은 수필에서 탈북 과정에서 부모나 아이를 잃은 아픔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아직 어린 나로서는 인권 유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황정윤 양은 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게 된다면 이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높이고 북한도 국제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황정윤 양의 쌍둥이 자매 황정한 양은 한국에서 탈북자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봤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보게 됐다며 김정은 정권이 인권을 밀쳐낸 것을 보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보다 핵이도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황정한 양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조사해 주길 기대한다며 북한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우이나 하는 그게 있는데 북한 아이들은 우리랑 같은 또래 나이였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노동을 한 하루에 12시간 정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평소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고 말하는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2학년 이보욱 군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이보욱 군의 수필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욱 군은 해외 한인 학생으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아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다른 친구들은 사실 많이 모를 거예요. 그냥 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N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글쓰기 대회를 주최한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 최윤희 회장은 이번 대회의 취지와 성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려면은 거기서 뭐 인터넷이나 책이나 여러 인포메이션을 논문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UN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에 100여 명의 한인 학생이 참여했고 총 6명이 1, 2, 3등 상을 받게 되는데요. 시상식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가 초청돼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스페인에서 독일로 향하던 에어버스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150명 중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참여 중인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은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서방 국가들의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 유럽의 여객기 추락 소식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독일 항공사 저먼 윙스 소속으로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 기종이었습니다. 저먼 윙스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계열의 저가 항공사라고 합니다.
네, 생존자는 없는 것 같다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여객기에는 당초 탑승자가 148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점원 윙스는 다시 150명이 탔었다고 정정했는데요.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150명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추락 사실을 발표하면서 상황을 볼 때 생존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 해발 2000m 지점에서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카즈네브 장관도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이 험한 산악지대라서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탑승자들의 국적이 알려졌습니까?
아직 여객기가 추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항공편은 평소 독일인들이 많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랑드 대통령도 추락 사실을 알리면서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객 중 상당수가 독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요, 탑승객 중 45명은 스페인 국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여객기가 추락 직전에 이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내려갔고 조종사가 관제탑으로 비상 상황임을 알렸다는 정도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여객기가 이륙 직후나 추락 직전이 아닌 이 고고도에서 정속 비행 중에 추락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여객기는 오전 10시쯤에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2시간 후에 뒤셀도르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 50분 정도 지난 후에 조종사가 기체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종사가 비상 상황임에도 여객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추락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중에 엔진 결함과 항속 센서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추락 여객기의 모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 아직 추락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네, 혹시 테러 공격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면서 탑승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내일 직접 현장에 가서 사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성명을 냈는데요. 여객기 추락은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라면서 프랑스의 비상 대응을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락한 여객기는 어떤 기종입니까?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지난 1991년에 제작한 A320 여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년 정도 이제 비행에 투입된 그런 여객기인데요.
네.
180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행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15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 험한 산악지대에 추락했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객기는 전 세계에서 많은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또 비교적 안전한 항공기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 외에도요. 지난해 12월 자바해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도 이번 여객기와 같은 A320 기종이었습니다. 당시 탑승자 162명 중에 생존자는 없었는데요. 당시 사고의 추락 원인도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악천후 때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핵 문제와 팔레스타인 관련 발언으로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얼어붙었는데요. 어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죠?
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어제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이례적이고 또 강경한 어조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맥도너 실장은 50년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끝나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맥도너 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고요. 앞서 그가 이번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됐었는데 강하게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앞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근 승리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이 좌익 연합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우익 지지자들의 표를 집결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맥도너 실장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은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최종 목표 중 하나라면서 이를 거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의 반발이 있자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전 발언을 취소하는 듯한 입장도 내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맥도너 실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언급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묵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와 백악관 대변인들도 정례 브리핑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맥도너 실장은 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그런 정책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만의 주권국가에서 살고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자신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지만 그 전에 팔레스타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면서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줄곧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는데요.
네.
어제 맥도너 실장도 두 국가 해법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출신 대통령들이 모두 추구해온 목표이자 현재도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이 참여 중인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냈다고 하죠?
네,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협상 내용을 몰래 빼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이제 미국의 백악관은요. 이스라엘이 지난해 염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청, 또 미국 정부의 비밀 브리핑, 또 정보원과 유럽의 외교 연락책을 이용해서 이란 민감한 비밀 협상을 빼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건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빼낸 정보를 핵협상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사실에 백악관이 분노했다고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즉각 부인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이란 핵협상 관련 염탐 활동을 펴지 않았으며 대신에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협상 내용을 감시를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핵협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해서 백악관이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백악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을 앞두고 연설에서 비공개 협상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었는데
네.
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백악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핵협상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염탐을 통해 파악한 것을 알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긴 했지만 핵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공개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인터넷을 보면 모든 내용이 나와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매우 나쁜 거래이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번 협상이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은 없으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 이란인들에게 공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요. 이란이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핵 문제 해결,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제 미국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요. 이란 핵협상 타결하는 이란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앞으로 수십 년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란이 전례가 없었던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서방 국가들의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이 이미 지난해 설립을 발표했고요. 올해 말에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설립을 추진한 건 이 서방 주도의 기존 국제 금융국인 이 세계 은행이나 아시아 개발 은행에 대응한 기구로서 이제 설립을 추진 중인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영국과 독일,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잇따라 가입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이제 서방국들의 가입을 이끌어낸 데는 이 거부권 포기를 시사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왜 거부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이 거부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미국이 주도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우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전체 지분의 17.7%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나라인데요. 따라서 결국 모든 사안은요. 미국이 동의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찬성을 해도 이제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들, 특히 이제 높은 지분을 가진 서방 국가들도 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에 서방과 특히 이제 미국 동맹국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네, 현재 몇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모두 34개국입니다. 이 중에 28개국은 아시아와 이제 뉴질랜드, 중동 같은 이제 크게 이제 아시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네.
서방국은 지난 13일에 영국이 처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물꼬를 텄는데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잇따라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협상 내용에서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이제 75% 지분을 갖고요. 서방 등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2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아시아권 국가들의 참여가 많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는 일찌감치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참여 의사를 검토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관인 아시아투자은행을 미국과 주도해서 설립했는데요. 따라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낮 최고 13도로 예상됩니다. 신우주는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 강계 최저 영하 2도, 최고 13도, 해주 최저 1도, 최고 12도, 개성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13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은 최저가 영하 1도, 최고는 11도, 장지는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6도입니다. 해산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9도, 원산은 최저가 0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선봉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7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겠고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50명을 태운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9525편 여객기가 프랑스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항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디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0기에 승객 144명과 조종사와 승무원 6명 등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탑승자들의 현재 상태 등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며 이는 프랑스 땅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내용을 몰래 빼내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한 마크 활동을 벌였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회담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도청과 비밀 브리핑 정보, 정보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간첩 활동을 부인하면서 이란 지도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특히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달 체결한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어제 최근 24시간 내 발생한 교전으로 6명의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친러 반군이 발사한 그라드 미사일이 오리크호베 마을 인근 정부군 진지를 공격했으며 폭격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리들과 유럽 감시단들도 새로 교전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미카 데치치 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는 특히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마리우폴 인근에서 벌어진 이번 폭력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군 관계자는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 중화기 천여 기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쿤밍 철도역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했던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쿤밍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이스칸다얼 아이하이티와 투르군 토툰야즈, 하사인 무함마드 등 남성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살인과 테러단체 주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해 3월 쿤밍역에서 31명이 살해된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5명의 테러범들 가운데 4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1명은 임신한 여성으로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쿤밍역 테러 사건은 분리주의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 자치구 일대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신장 지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소수계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폭력 사태로 수백 명이 숨지자 테러 대응을 강화해 관련자 수백 명을 체포하고 수십 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사형수에 대해 총사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유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총사령을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됐습니다. 캐리 허버트 유타주지사는 어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할 경우 총사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허버트 주지사는 총사령은 매우 끔찍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유타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각주 정부들은 사형제에 반대하는 유럽 제약사들이 사형 집행용 극약주사에 들어가는 성분 판매를 거부하면서 약물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유지하던 유가가 최근 반등하고 다른 분야 물가도 오르면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 0.2%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2개월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이 2%로 유지될 경우 경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